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인데 제자들에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잡힐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33절에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 충성을 약속하고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받으시지 않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실제로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 때는 저주하며 그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종종 베드로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그 모든 누명을 베드로 혼자 쓰고 있는데 그 36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운명을 하고 혹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지키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키지 못했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또 왜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거 뭐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 이런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충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들의 충성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인간의 실력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같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8절 이하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이 26장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제자들의 실력 저들이 가진 바 진심이나 그 충성을 저들이 지켜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맡기시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나 이 앞에 실패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주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생겨난 변화와 차이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고 죽으셔야만 만들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된 속성 속에 혹은 실력에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근거하여 말하는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선과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고 소원이 없으며 또 선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인간은 홀딱 부패하였으며 완전히 부패하였으며 완전히 무능하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바꿔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 표현이 재밌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셨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는데 그 마귀가 가진 권세는 사망이라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사망으로만 가능하답니다.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을 세력으로 잡고 있는 이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마치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총칼 앞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인질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리 모두 죄인 된 인간은 이 죄와 사망으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기도 하고 둘째 아담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건 인류의 대표를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우리 인류의 선조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한 거로 그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담의 이 가계를 종식시키시는 겁니다.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인류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또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대표 원리, 로마서 5장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런 대표 원리상의 이 아담의 족보를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시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인데 그 일 속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깨는가? 그도 죽음 아래 당신을 놓으셔서, 말하자면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은 강도가 그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질범의 형편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강도의 총칼을 맞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오시죠.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어떻게 처치하느냐. 그가 가졌던 힘은 그 강도의 힘은 총칼이요. 지금 사단의 힘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맥을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 강도가 총으로 위협했는데 총을 쏴도 통하지 않으면 쪽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사망을 무기로 삼은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탄이 그가 가진 무기가 무기로서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그는 우리 표현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데 사실 이 표현은 영어 성경도 잘못 표현된 데는 destroy로 되어 있는데 멸망했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put out of ac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위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단은 사망으로 그를 어떻게 위협하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사탄이 가졌던 사망으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의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12장.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그 논리적이에요.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맹종하고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편끼리 왜 싸우겠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아낸다면 사망과 죄를 세력으로 한 사단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 그의 권세가 쫓겨나면 반대쪽 세력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강도가 남의 재산을 뺏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을 묶어야 재산을 뺏어갈 거 아니냐.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망으로 권세 잡은 주인을 묶어야 그가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빼내올 수 있을 것 아니냐 라고 설명을 하셨다고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망으로 권세 잡은 자를 꺾으시는 겁니다. 사망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6장의 이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시며 그 실패를 복음서들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뭘 만들었는가? 그 이전의 이 실패한 사도들이 어떻게 그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늠름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느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설명하며 그 죽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하여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종종 이런 말하자면 시각을 주변에서부터 듣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야 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시작과 그 성도들의 믿음의 담력과 사도들의 분발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그런 성령님의 간섭으로 인한 또 충만으로 인한 어떤 폭발성으로 보는 것은 사실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성령님의 강림과 개입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변화는 그런 우리가 잘못된 성령님의 그 도움, 말하자면 내용으로가 아니라 분발과 감정적인 격발로서 성령님을 그 개입시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건 뭐 다이나마이트를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조명하러 오십니다. 가르치러 오시고 깨우치러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도 말하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한 것을 우리가 깊이 인상을 가져야 되지만 그가 비교한 것을 더 크게 이해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 대비를 하면 은과 금으로는 돈으로는 너를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값싸게 갖다 붙이는 수가 많은데 여기서 비교하는 건 그 앉은뱅이를 고친 것, 그 힘, 그 초월적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드디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세상의 것이 아닌 걸 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개념에서 은과 금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해되고 있냐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나 지금 내가 가진 학식으로나 지금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신앙을 도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응? 이렇게 값싸게 팔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을.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세요. 의사가 나보고 성질 한 번만 더 부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직껏 죽지요, 뭐 성질 부리고. 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 이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란 말이에요. 응? 그동안은 뭐밖에 없었는데 세상밖에 없었다고요.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종노로 지켰다고요. 응?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임마 이거였다고 해서 죽을까봐 결국은 죽으면서 그랬다고 말 잘 들으면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죽을 거를 더럽게 살다 죽게 만들어 왔는데 예수를 믿어. 아니 예수께서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그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자 우린 뭐가 이제 달라졌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여기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은 영원을, 영생을, 거룩을, 진리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서두에 말 표현한 대로 비교한 대로 아담의 족보를 끊고 이제 부활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드신 거예요. 그의 그를 대표하는 그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과 모든 뭐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세상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거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소원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우리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보실래요? 여러분의 신앙 형편을 보세요. 우린 종종 이런 오해를 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앙심 먹고 어떻게 해요? 앙심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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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드디어 어느 날 일주일 휴가를 내서 그럼 뭐예요? 산기도 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늘로부터 불덩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확 그렇게. 근데 신앙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속성이요 본성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의 소원이요 감각이요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 형편으로 아무치 않아도 말하자면 온 집안 식구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넉넉하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에? 안 불안하면 큰일이에요. 불안한데 이것만이 아니다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오면서 소원이 뭐예요? 오늘 설교 일찍 짧아야 될 텐데. 그걸 목표로 해서 온단 말이에요. 안 오면 되는데. 안 올 수는 없거든요. 속에 있다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나서. 뭐 걸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해서 쏘니까 너 교회 빨리 가라. 이렇게 나오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런다고. 우리 속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이 요구에 부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린 계속 뭐라 그런다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 이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싸움이라고. 그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은 키워야 돼요. 그 내게 있는 것에 맞게 살아야 돼요. 이거 훨씬 냉정하고 사려깊고 생각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이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갑자기 그게 하늘로부터 불이 와야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성령행전이라 그러지 말자고요.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성령행전이라는 게 좋으면 성령행전 5장을 가자고요. 5장 40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3장에서 봤던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기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권세자들이 이 제자들을 가둡니다. 붙잡아다가 이걸 하지 마라. 제자들이 우린 그거 안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석방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떡하겠는가? 또 사람의 뜻이라면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에?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 속에 가진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본성과 소원들을 담대하게 전한 일로 받은 보상은 이 능력 받은 겁니다. 채찍질 받은 겁니다. 그러나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이 기뻐했다, 담대히 전했다니까 무슨 서로 다 모여서 그냥 춤을 추고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확인이 된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들은 이때도 핍박을 받았고 이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들이 가진 기쁨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가지는 저들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욕구에 부합된 확인으로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하자면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알아주는 보상을 요구해갖고는 죽었다 깨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않다고요? 아주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돈 좀 떨어지고 뭐 좀 안 되면 지랄 떠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돈 준다고 그런 적도 없고 병 낫게 해준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종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 죄와 사망의 종자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신자된 확인을 딴 걸로 하라 말해요. 응? 지난주에 뭐였어요? 맞박의 십자가 모양 난 리카이온 들깨들 뭐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 이번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너 죽을래?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쌓이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아세요? 수학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지. 아니요. 수학도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외웠던 수학의 기초가 뭐예요?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3, 7, 2, 21. 네? 3, 8, 2, 24. 그거 외워야 돼. 안 외우고 매번 와서 물어볼 때 7, 7, 2, 77. 그리고 어떻게 수학이 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느냐 말이에요. 뭐만 바래요? 눈치껏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앉아있기만 바래. 응? 시력이 좋아야 실력이 좋아. 컨닝이나 해갖고 점수를 따야 되냐 말이야.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정답 답안지가 바람에 날려서 내 책상에 떨어지길 바래. 그게 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야. 응? 아니 목사님 누구 얘기를 하시나? 왜 신앙생활 안 하는가를 보세요. 우린 끊임없이 이 세상이 더 좋고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본성들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을 안 던져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이런 거짓말을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새로운 생명과 진리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키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성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면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매도 없어요. 매도 없어요. 왜 그러죠? 모두가 자신의 신앙생활이 수준 미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지금 그런데 고치는 노력을 안 해요. 그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거야. 응? 서로 너 하지 마. 네가 하면 나도 해야 되니까. 어?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다시 이 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세요? 뭘 만들어 놨는가? 여러분 본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세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의 속성들, 그걸 채우세요. 거기에 반응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허락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 없으며 피하여 숨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지혜롭게 하사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는 자 되며 불안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에 이끌려 이 신앙을 외면하고 숨어 다니는 재주를 부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